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되어질지를 암시하고 예고해 주시는 본문이죠. 특별히 57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아들을 낳은 사건이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우리가 좀 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그 태어난 것 바로 이것은 예수님 앞서서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그의 부모가 다 늙고 사가랴라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사실은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간구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는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능이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결국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이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였고 이것은 긍휼하심과 자비함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바로 이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수태할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걸 미리 예고해줬죠. 예언해줬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57절에 아들을 낳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사람들마다 이것이 그냥 낳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가 늙었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아이가 낳을 거 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도 보면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생각으로 제한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이웃과 친척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비하심, 은혜 이런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긍휼을 받았다는 말이죠. 은혜, 긍휼. 정말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친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사랑과 은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겠다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겨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사례들 불가능한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역사요, 긍휼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우리가 한 것과는 관계없고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긍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신실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자비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신 것이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8일이 되면 이제 아이가 낳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이제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니까 어머니가 반대합니다. 아니야, 아니라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친척의 이름들이 그 가족 안에서 전수된 이름을 따라서 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대대로 내려오는 그 이름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가족의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뭐 학렬이 있고 돌림이 이제 학렬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요번에는 마지막 이름이 무슨 학렬에 따라서 뭐 이름을 이렇게 어떻게 짓는 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정도 아니에요. 아예 그 이름 자체를 주어줍니다. 가족의 어떤 유명한 사람, 가족의 누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나 누구의 이름을 따라서 그대로 그 이름을 따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족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아주 이 가족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걸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그냥 따라서 사가랴라고, 아마 이 사가랴도 그 조상의 이름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정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요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요한이라고 하냐? 우리가 여기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한이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요한이라고 하고 반대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62절에도 그의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상을 보다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62절에 그의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느냐 물으니까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 쓰게 하니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왜 이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하는가? 그런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다시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장 13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죠. 요한이라 하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천사가 명령했어요. 천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름 짓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그냥 됐다. 아닙니다.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여기서 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그냥 이것을 뭐 그냥 자기의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 천사가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천사가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고 그 해야 할 것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호와가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사실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요한나라는 말인데 요한안이라는 말인데 이 요한안이라는 말은 여호와가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가 이제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를 알리는 이름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때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측면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 요한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주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을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을 담당한 사람,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먼저 예수님의 일을 평탄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의 소리요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죠. 광야의 소리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공생의 사역 앞서서 그가 이제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증거자로서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경, 뭐 이름, 뭐 조상의 이름으로부터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사건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가랴가라는 사람이 그 아비가 요한의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바로 이 요한에서 요한을 이름을 썼던 그 사가랴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름 쓰는 데까지 정말 왜냐하면 지금 벙어리가 돼가지고 이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 믿지 못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해가지고 벙어리까지 만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벙어리 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겠다 이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 불경한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아예 말을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역사하실 때 사실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것은 불가능해라고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을 자꾸만 입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배가 점차 배불러지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늙은 내 아내가 저렇게 나이가 많은 아내가 어떻게 저렇게 임신을 하면서 저렇게 될까? 자기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 가운데 그도 감탄하면서 놀랍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역사를 거기서 목도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아버지도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가랴도 변해져서 신앙인이 되어서 결국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죠.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도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사가랴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이라고 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 변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가능한 이 이적을 창출하시는 것으로만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일을 이루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각오로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을 때 아, 어떤 일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말을 늘 하고 있어요. 그 말을 우리가 잠시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해도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다. 부정적인 말, 이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하고 내려놓고 불가능을 내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64절에 보면 이렇게 사가랴가 변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납니다. 물론 아이가 나는 것도 역사였지만 그의 자신에게도 이 벙어리 되는 게 풀려요. 64절에 보면 순종하니까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다고 했죠.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그 입이 열립니다.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믿지 못했어요. 뭐 아들 낳는다고 해도 내가 늙었는데 내 아내가 늙었는데 불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결국 하나님이 입을 열리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송하는 이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의 그래서 진정 찬송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목도할 때 볼 때 우리는 더더욱 그냥 단순한 그냥 표면적으로 겉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중심 깊은 속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고 65절을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자가 다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져 이 거룩한 이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죠. 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심을 갖는 것이 결국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니까 그 변화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고 도전을 주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저런 정말 변화되고 저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도전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건전한 도전이죠.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서 어떤 본을 본보기가 되어지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며 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한다. 여러분 주의 손 단순히 손이 아닙니다. 은혜의 역사입니다. 불가능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역사요 은혜입니다. 이 주의 손 은혜가 함께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 해주셔서 이 불가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주며 살아가게 됐다. 그의 일생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없는 자가 변화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